아버지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 말씀까지 10장을 우리가 오늘 보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제일 먼저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오늘 먼저 읽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자, 오늘 말씀이 주제가 이겁니다. 모세와 바로의 만남의 드디어 마지막 결별의 순간입니다. 모세와 바로는 지금 재앙을 통해서 적어도 일곱 번을 만났어요. 오늘 이 말씀 10장까지 하면 아홉 번을 만나게 되는데 드디어 아홉 번째 만남에서 단일화를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바로가 드디어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강팍해졌어요. 아주 딱딱해졌어요. 굳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고 28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나를 떠나서 다시는 나타나지 못해. 만약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너 나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누가 그래? 바로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아홉 번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때마다 와서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무슨 재앙을 내린다. 이번에 무슨 재앙을 내린다. 이걸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바로가 그랬을 때 모세가 대답한 건 뭐였어요? 2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얘기 뭐예요? 그렇고 말고요. 이 말이거든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대답이 뭐예요? 내가 왕은 자기가 네 얼굴 보이면 안 된다 했는데 모세는 거꾸로 내가 다시는 왕을 보지 않겠다. 자, 그리고는 이 황야의 무법자처럼 두 사람은 헤어지고 왕궁에 있는 바로도 씩씩거렸을 거고 또 떠나는 모세도 아주 결연하게 이제 끝났구나 하고 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역사에서 10장까지 나타나는 마지막 아홉 재앙까지의 이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와 모세의 대결은 결론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10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10장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섹터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먼저 1장서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홀수절은 우리 형제분들이 있고 짝수절은 자매님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홀수절 1절, 3절, 5절은 형제분들이 우리 읽으시고 남자분들이 그다음에 짝수번호는 저는 여자분들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각해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한 일들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내 정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옴으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옛날에 1, 2, 3, 1, 2, 3 하다 보면 3 하지 말라 해도 3 이러는데 거기 있잖아요. 6절까지 읽었어요. 6절까지 있는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메뚜기 재앙을 경고를 하는 것이죠. 내용이. 그죠? 이제 메뚜기의 재앙을 이제 내리겠다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절하고 2절에 보니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재앙을 내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에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내려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있는데 뭐죠? 그게? 2절을 보면은 너는 이들의 너로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모세예요. 모세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그리고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행한 이 일을 누구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재앙을 한다는 거지. 재앙을 내린다는 거지.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여호와를 알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그럼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능력을 전달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 표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표징.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만각에 나의 뭐예요?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럼 나의 기적을, 나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될 텐데 나의 표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이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일을 일으킨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보내고 싶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표정.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오는 표적과 기사를 이제 많이 보이셨다 이런 말씀하는데 표적이란 사인이에요. 기사는 미라클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사나 이런 기적은 사람들이 봐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갖다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표징이에요. 오늘 나타나는 이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이자 또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바로 사인이라. 이걸 보면서 바로 국민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또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경고를 이제 보냅니다. 이제 메뚜기 때가 온 이스라엘을 덮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시 이제 메뚜기 장의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넘어가서 12절부터 2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 자, 메뚜기 장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내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20절까지 이번에는 짝수가 먼저니까 또 여자분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려라. 메뚜기가 온 주변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방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속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때가 이제 오게 되었어요. 메뚜기 때는 무슨 바람을 불어서 왔죠? 동풍. 그럼 쫓아낼 때는 무슨 바람? 아, 그러네. 다 어려운 건 아시네. 동풍으로 메뚜기가 왔는데 뭘로 쫓아냈나? 서풍으로. 그러면 서쪽에서, 자, 서쪽이 어딘지 동쪽이 어딘지 우리가 뉴욕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메뚜기 때 어디서부터 왔어요? 몽타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제 동쪽에서부터 왔으니까. 그 다음 쫓아낼 때는 어디서? 플러시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때는 어디로 갔을까요? 몽타을 넘어가지고 갔다는 얘기지.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위치를 잘 아는 거예요. 자, 동풍이 불어서 왔다. 서풍이 불어서 왔다. 그러니까 서풍이 불어가지고 쫓아내니까 어디로 갔다고? 홍해로 갔어요. 그죠? 자, 요거를 잘 머릿속 생각해 두고, 이 당시에 메뚜기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당시 애굽 시절에 말이죠. 메뚜기가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메뚜기는 복과금 보면 되게 맛있고 그렇게 좋은 걸로 아는데, 이 메뚜기가 한 500마리 정도 있으면 복과 먹고 맛있는 게 요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5000마리 정도 되면, 야, 많이 잡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한 5만마리 정도 되면은, 야, 메뚜기가 우글우글 한다. 이게 한 50만마리 정도 메뚜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메뚜기가 깔렸어요. 자, 500만 마리가 메뚜기가 깔렸다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럼 5천만 마리, 5억 마리.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그 당시에 이 메뚜기 재앙은요, 메뚜기가 하늘을 덮거나 땅을 덮으면 그 길이가 얼마 되냐. 1000마일이 넘었어요. 그럼 1000마일이라면 플러싱에서 여기까지가 몇 마일인지 아세요? 얼마죠? 한 뭐, 한 20마일 되나? 10몇 마일 되죠? 그럼 이거에 몇 배예요? 100배야, 100배. 그러면 1000마일이라면 여기서 워싱턴까지도, 아니, 그리고 플로리다까지도 뭐가 덮였다고? 메뚜기 때가 덮였다고. 메뚜기 재앙이나 바로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애굽 시대의 역사 기록에 그런 것이 나와요. 1600km, 1500km까지 메뚜기 때가 덮였다. 그럼 메뚜기가 덮으면 그 메뚜기가 덮였다는 게 뭐 50m마다 한 마리씩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막 모기 때문에 믿듯이 메뚜기가 막 바로 그런 게, 그게 온통 덤비면 사람 살겠어요? 그것들이 와서 뭘 보는 거예요? 나무들 다. 지난번에 우박 재앙이 내렸을 때 밭에 있는 채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양들, 그 다음에 소나 양들, 사람들 밭에 있는 거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다 죽었지만 고센 땅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하나 갖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런 무서운 우박 재앙을 내리고서 그래도 좀 풀이 남아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야채. 그걸 누가? 메뚜기 떼들이 먹어가지고 푸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다. 이런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었다고요?
여덟 번째 재앙.
재앙은 뭐 꼭 뭐가 뭔지 안 해오셔도 됩니다. 여덟 번째 재앙. 자, 그 다음에 다 아홉 번째 재앙인데 뭔가를 불렸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21절은 누가 읽어낸지 알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자, 3일 동안을 애굽 땅에는 해가 가리워져서 없어요. 깜깜해졌다는 거죠. 흑암이 너무 짙은 흑암이었는데다가 더듬을 정도의 흑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이질 않으니까 더듬고 간다는 이럴 정도로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 알아보지 못하니까 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전기가 끊어지고 나니까 완전 밤에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있는 건데 그것이 3일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흑암이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로 내리셨어요. 이 사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사연을 내리면서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애굽의 신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지금도 요즘에 어떤 이단들이 이 라를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 바로는 바로 태양의 아들이자 태양 자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재앙을 정면으로 애굽의 신인 태양신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자랑하고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최고라는 태양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가려버리니까 태양이 없어지고 뭐만 있다고 했다니까 흑암만 있는 것이고 그런데 놀라우게도 광명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이 광명이 비친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로갈랜드 쪽에는 구름이 쫙 껴있는데 플러싱 쪽에 햇빛이 쫙 든다. 이것만 해도 아 희한하네.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은 깜깜해서 안 보여. 그거 아니야. 그런데 저쪽 고센 땅에는 광명이 환하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태양신 이렇게 나온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인 우리 민족, 우리 내 민족, 내 사랑하는 이 아들들에게는 이런 광명을 준다. 사인을 강력하게 보내면서 이래도 네가 말을 듣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마저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내리게 되면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요? 그런데 바로의 오늘 모습을 보면 금방 회개하고 하, 살려달라. 이번에 내가 진짜 나 듣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죠. 우리 아까 읽었죠. 그죠? 아까 살펴봐요. 사람이 참 이렇게 돼요. 급하게 되면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이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런 게 없어져요.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어떤 농부가 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떠내려가요. 근데 이 페르시아 이 농부가 하루는 그 홍수가 막 났으니까 물, 강물이 불어가지고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달걀이 하나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있으니까 그걸 잡으려고 달걀이 내려오니까 뛰어들어갔어요. 잡았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물에 빠졌어. 떠내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라심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알라심이야. 나를 구해주셨어. 내가 나를 구해줄 만한다면 평생 내가 달걀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맹세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라신이 이렇게 구해줬대요. 그래서 밖에 탁 나왔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알라신이야. 이거는 날개 아닌데 삶은 계란을 먹겠습니다. 날개란만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급할 때는 뭐 뭐든지 다 할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 딱 구해지고 나면은 딴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 바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그런 거 많아요. 한국에서 지금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예배가 뭐냐면 새벽기도예요. 요즘에. 왜냐하면 수능시험 끝나고 점수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대학교 이제 가야 되잖아요. 대학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새벽기도 하면은 어느 교회든지 새벽기도가 꽉꽉 차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우리 아들 대학교 붙게 해요. 전부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들만 붙게 해주면 정원 초과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이화여대 붙여달라 했더니 이화여대는 2,000명밖에 안 뽑는데 기도하는 사람 5,000명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그런 기도를 한다 이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특별 기도회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새 셀폰이 유행하다 보니까 셀폰을 전화신청 새벽 기도 신청 땅, 당신은 무슨 기도를 원합니까? 새벽 기도. 그럼 1번 땅. 그럼 1번 땅으로 당신은 새벽 기도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합니까? 사업, 취업, 그 다음에 진학. 그럼 3번을 진학을 닦는다. 그럼 진학을 닦는다면 진학 3번에서 당신은 진학을 하는데 대학 진학입니까? 대학원입니다. 그럼 대학. 그럼 누르면 그 다음에 딱 됐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3번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그럼 3번 딱 듣고 나고 꺼지면 그거 한번 전학을 또 통하여 얼마? 그곳을 버는 사람도 있더라. 한국이 이렇게 자 나도 한국 살았으면은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나도 돈 좀 벌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걸 한단 말이야 진짜. 근데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렇게 해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근데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도전을 받아요. 지금 바로의 모습을 우리 이렇게 보면서 그가 갈팍한 마음, 반가운 고집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고 자꾸만 재앙을 내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내게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희생을 드리도록 해라 하면 우리 같으면 한 두 번쯤으로 맞으면 바로 할 텐데 아홉 번째까지 와. 그리고 아홉 번째 와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협상이 결렬이 되고 말았어. 다시는 안 본다. 너 내 앞에 오면 죽어. 나도 안 봐. 그리고 빼야 돼. 그러면서 이 바로는 사실은 이 모세와 협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번의 협상이 있어요. 어떤 협상이 있었나. 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가 제시하는 이 타협 안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모세는 그 타협 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을 했는가. 7절서부터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남자들은 권수를 읽어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뭐, 남자분들이 소리가 없어요. 네.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른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말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다시 또 한 절 더. 자, 24절부터 2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 말씀. 자,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우리가 두 번 읽었는데 첫 번째 타협안과 두 번째 타협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7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타협안은 뭐냐면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 좋은데 너희 남자들만 가서 어른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 첫 번째 안이었어요. 이 모세가 듣고 있는 아니 바로가 말하는 게 두 번째는 그 다음 뭐죠? 두 번째는 너희 어른도 가도 좋고 남자도 가도 좋고 여자도 애들 또 다 가라.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이것을 가져가지 마. 짐승들 가지 말고 사람들만 가라 하는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두 가지 제안을 모세는 다 거절하지. 그래서 깨졌어요. 우리는 요 제안을 보기에 앞서가지고 이미 바로는 모세에게 두 번의 제안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파리 제안을 내렸을 때, 네 번째 제안은 파리 제안을 내렸을 때, 도저히 이 바로가 못 이길만 하니까 제안을 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어디서 드리라고? 이곳에서 드려라. 바로 이 땅에서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 제안이었어요. 그것이 파리 제안의 첫 번째 나라 타협 아니에요. 모세야, 제사 드리는 게 어떠냐? 대신 꼭 3일길 가야 되겠어. 광야 나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이 땅에서 제사 지내라. 이게 8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파리 제안에 대해서 바로 이어나가기를 8장 28절에서 32절까지는 모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안이 뭐냐면 오케이 그렇게 가고 싶다면 가라. 그 대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조금 나가서 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게 8장에 두 번 나오는 거고, 오늘 10장에서 똑같이 세 번째가 뭐냐면, 뭐죠? 너희 남자 어른들만 가고 어린애들은 남겨둬라. 여자들도 남겨둬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제안했던 게, 너희 어른애들 여자 다 가되, 가축들 남겨둬라. 이것이 네 번째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제안이 전부 다 모세에게 거절되고 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가?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구별된 성도인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참된 잘했잖아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뭐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정말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삶, 죄의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서 거듭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과정에서 사탄은 그것을 막으려고 해요. 죄악의 세력들은 그것을 못하게 하고 막으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안들이 바로 네 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비로소 나가는 것인데 그 안이 아주 규모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서 이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별되지 않은 그런 자기 편리한 자기 중심적인 이런 예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는 너는 3일 길을 걸어나가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 바로를 교묘하게 예배 드려야지 당연히 예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배도 드려야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나 이 땅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말씀은 거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세상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적당하게 이 땅에 살면서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잣대로 만약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의 소욕 쫓아가면서 영적인 소욕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그 먹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이라는 건 우리 세상에 썩어질 것, 잘못된 하나님과 대적되는 영적인 것을 막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다하면서 즐기면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일, 어떤 아주 친구 중에 하나가 전도를 술집에 가세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술집에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전도해야 될 대상인데 밖에서 하면 안 되니까 가서 술 먹으면서 전도한다. 아, 참 그러던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맞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전도할 그런 수준도 아닌 사람인데 저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핑계를 대요. 이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이제 독도행전 열심히 했는데 끝났어요. 그래서 뭔가 성경도 읽었고 뭔가 열심도 생기는데 잘 해보려는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당긴다는 거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성도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 이 기준에 보면 저는 좀 걸려요. 여러분들 안 걸리세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는 전혀 걸릴 분 같지 않아요. 전부 이렇게 아주 고개 끄덕끄덕 하신 걸 봐서 절대 안 걸리실 것 같아요. 이것이 첫 번째 타이완이었는데, 근데 모세는 3일 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이겨내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예를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 다 좋은데, 너무 미치지 마라. 너무 신앙, 너무 기도, 너무 예배 그러지 마라. 그거 다 필요한 거야.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미쳐서 날 보면, 아, 저 친구 완전히 돌았어. 맹신자야, 망신자야.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믿을 필요는 뭐 있냐. 왜 예수 믿는데? 다 너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네가 믿는 거냐? 너의 축복 때문에 믿는 거냐? 적당하게 양다리 거치고 이렇게 적당히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어떤 이런 웃기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성탄절 이제 다가온대요. 성탄절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목사님이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는 예배 드리고 나면 문 앞에 와서 목사님이 서서 한 번쯤 인사를 하는데 오신 분을 맞아주고 근데 이렇게 한참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랜만에 보는 이 젊은 신사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아주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그렇다고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생각에 아 저분은 좀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박수를 하면서 형제님 신앙생활 좀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좀 하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 사람이 딱 뭐라고 대답한 자를 목사님 저는 성탄절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성탄절 지켰습니다. 이러더라 이게 바로 이렇게 사는데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건지도 모르죠. 적당주의에 적당주의.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살아요, 사실. 적당 양다리겠죠. 꼭 멀리 가야 돼. 꼭 예수님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가면서도 누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맞으세요. 이야, 저 사람 첫날 제 앞자리에 앉을 거예요. 자기는. 이런 것이 신앙의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 바로의 제안이 바로 오늘 말씀 나온 거예요. 너희 남자들 이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자식들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내들, 가족들 너무 중요해요. 그 가족들을 놔두고 남자들만 가라는 거죠. 명분은 있어요. 그래서 광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는 전가도 있고 무수가 우글우글한데 그 자식들 안에 그 여자들이 가서 얼마나 위험하냐. 그것들을 놔두고 예배드리는 거 너희들만 가서 열심히 좀 예배드리고 와. 우리는 아이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과거, 옛 것들, 세상 것들 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로잡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실제로. 왜냐면 거기에 그게 소중하거든. 그걸 안 놓치면서도 예배는 형식도 예배들로 예배에서 탁 시간 앉아서 경건하게 찬양하면서 오늘 집에 전기가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고치나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 있어요, 사실. 예배 열심히 들으면서 오늘 5시에는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옷을 뭐 입고 가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가 신실하게 되지 않아요. 형식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이걸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바로가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죠. 예배 드려라. 그럼 너희들 남자들 가서 열심히 드려. 그러나 너희 자녀들 가지 마. 예배가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로의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 예배 드려. 이 사탄의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마음대로 믿어봐라. 너희들이 안 들어올 줄 알아. 이리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끌리는 곳에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눈비 조금마다 안 오죠. 피곤해도 예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해요. 기분 좋을 때는 나오지 말라 해도 아이고 요즘 예배 왜 빨리 안 드립니까? 자주 안 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 컨디션 안 좋으면 넌 예배는 주일마다 돌아오는지 한 달에 한 번이면 되지 이런 분도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좀 자기한테 좋고 컨디션이 괜찮으면은 예배 한 3시간 전에 와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기분 나쁘면은 설교 겨우 50분 하는데 길다고 막 그냥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 형식적인 예배인데 그런 것이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사탄이 준 이 바로 세상의 지배자인 세상의 왕인 애굽의 이 바로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남녀노소와 우양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신앙생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남녀노소와 우양이 우리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에는 전적으로 헌신된 그런 예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타협안이 바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오케이 너희들 남자도 가도 좋고 애들도 데려가도 좋고 여자도 데려가고 사람들은 다 가도 좋지만은 뭐예요? 소나 양은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에는 욕심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박 재앙을 내렸을 때 들에 있는 모든 소나 양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까지 죽었어요. 그러나 끌어들여온 것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하나도 죽지도 않았어요. 지금 누가 소나 양이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겠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 유목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이나 목축이 훨씬 뛰어나요. 애굽 사람들은 농사짓던 농업국가들. 그러니까 자연이 적지.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니까 그걸 못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의도는 그런 거예요. 재산을 맡기겠다는 이런 뜻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대답이 아주 대단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저는 이런 모세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이건 뭐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겠죠. 우리는 가축을 다 데려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소나 양을 안 가져갈 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될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을 드려야 된다. 신앙생활은 헌신과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배의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냥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쏟아지지 않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양을 끌고는 가는데 그 우양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제물로 원하시는지 가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데 주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갖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모세의 신앙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또 다른 엄청난 신학적인 게 있어요. 지금 우양이 이 소나 양이 가지 않으면은 모세가 비록 온 백성들이 다 나가서 시내산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처럼 출애굽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뭐가 빠졌을까요? 희생 제사.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되는 헌신의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사를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바로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의 예배는 바로 희생의 제사가 돼요. 거기에 희생의 제물이 예배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한 중심에는 그런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다.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예배는 전부 가짜. 세상은 바로 그걸 노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예배 가운데서 웃고 즐기고 재미나고 뭐 예배가 축제 분위기가 돼서 어떻다. 예배는 축복이 넘쳐야 된다. 예배는 이 땅의 어떤 축복, 가정의 축복,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이런 것이 쏟아지는 그런 것을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 그것이 예배는 신앙에는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들이 이런 것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에 보면 내게 무엇인지 소중하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따르면서 그런 걸 뭐처럼 여겼다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과거에 가졌던 그런 것을 배설물을 가져라. 이런 축복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내게는, 내게 소중한 것들, 내게는 것을 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다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찮은 똥 같은 것을 여겼다고 하는데, 강단에서 오늘 축복을 하면서 그걸 가져라. 그것을 너희들 축복한다. 그걸 가지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잘하느라 축복하느라 하니까 그것 줄로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퍼지다 보니까 바로 오늘 바로와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바로 이 네 번째 욕은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출애굽에 비대한 것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사람, 구원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희생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있어요. 그것이 없이 희생 제사 없는 그냥 값싼 복음, 값싼 예배, 값싼 신앙, 기독교가 이미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기독교? 기독교의 탈을 쓴 거대한 미신이고 거대한 우상. 축복을 쫓아가면서 마치 물나비가 불을 쫓아가듯이 그런 축복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고 그런 축복의 복음을 던지는, 만약 그런 것이 그것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만을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희생의 축복이, 희생 제사로서 이루어진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정말 간절한 이런 희생 제사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출애굽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흘 길을 떠나서 너의 남녀노소가 다, 너의 소와 양과 모든 짐승을 다 데리고 배물까지 가지고 너는 출애굽을 그리고 3일 시내산에서 내게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을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와 바로의 모든 대결은 끝나버린 것 같아요. 결렬되고 말았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나를 다시 너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 죄악의 지배 세력들, 이제 너와는 끝이라는, 내가 세상과는 타협할 게 없다는 것이, 세상을 나는 떠나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이제는 뭐냐?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이. 12장에 보면은 그들의 말대로, 너희의 말대로 가라, 이런 말이야. 바로 자기의 말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열 번째 제안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한번, 우리의 믿음, 예배 이런 거 한번 돌이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정말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규칙 속에서 바로 이 땅에서 예배도 드리고 멀리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구원을 받은 새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되었는데 우리를 그래도 붙잡고 늘어지는 이 죄의 유혹,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절대 죽일 수도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세력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굳게 서 있는 모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왜 왕궁을 찾아서 애굽 왕실을 지키는 순환 군대와 신하들과 바로와 있는 그 앞에서 아론과 둘이 세워졌을 때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애굽 왕국에 들어가서 보잘것없는 이제 80이 넘은 이 모세가 들어가서 당당히 외칠 때 죽이면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두시고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창고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혹되는 위협과 유혹과 달콤함과 두려움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이 더 좋아요. 나는 말씀 중심보다는 내 형편이 더 좋아요. 그것이 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과 그 영원한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당연히 받을 것처럼 우리가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뭘까요? 그런 거 한 번도 우리가 도전받아보거나 느껴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가끔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하지만 그 회개가 이런 근본적으로 가장 밑바닥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회개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런 죄 저질렀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이 없어져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을 앞에 세례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들이에요. 이 모세의 결단처럼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믿음을 신앙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